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은 세상 보는 눈,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전우사님이랑 같이 이제 그 현장에 문이 열려져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있는 현장도 있고요. 이제 새로운 현장도 만나진 현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가면은 그 본인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자녀 문제가 많죠. 저희들 지금 여기 7000인 1차로 와 있지만 같이 트레킹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중에 제일 많이 들려지는 그런 소리들은 자녀 문제. 우리 자녀가 미래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정확한 답을 제시를 하고 복음을 전달을 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고백이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게 보통은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신자인 우리들도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계속 답을 주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는 답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망하는 이유,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래서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지,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라는 거는 원래의 우리 인간에게 원래 인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28절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원래 인간의 이 모습에서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선악과의 약속을 주시고 동산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먹지 않으면 되는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깨진 사건이 네피림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천사가 뱀 뒤에 붙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와져 있는 근본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와와 아담 첫사람 아담이 먹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언약을 어긴 그 죄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영이.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된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와진 문제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섯 가지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하면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범죄한 그 천사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마귀가 마음 생각을 주장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 우상을 숭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귀신한테 빌어야만이 종교는 그렇잖아요. 빌어야만이 지금 여기 지난해 와서 여기 여기 미소내면서 예배도 드리고 계속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 지난 지역에 어떻게 귀신을 달래고 있는지 현장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사님 통해서 쭉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 속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분명히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이 소리에 집중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촉감에 집중하고 계속 집중하라는 이유는 마음의 생각에 자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생각하고 있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금에 집중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 속에서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와지냐면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엄마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청년 시기도 보내면서 그때 계속 하나님 자녀인 그런 확신도 없었고 또 뭐가 없었냐면 제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늘 내 마음에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뭐 봄이 돼서 아까 벚꽃이 피면 우리 교육자 여기 집중 올 때쯤에 벚꽃이 필까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봄이 되면 꽃을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외롭고 가을 되면 가을 바람이 부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고 겨울에 눈을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한 그런 모습 때문에 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육신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육신의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이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고 근본의 문제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 자기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육신의 문제 속에서 또 내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데 분명히 우리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돼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의 그 종교가 이렇게 절이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부모님의 종교는 절이었는데 자녀들은 한 명은 기독교, 한 명은 또 천주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 스님도 오고 또 신부도 오고 목사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런 그분이 종교가 절이에요. 절인데 뭐라고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믿는 세 가지 신 중에 한 신은 자기 부모를 좋은 데로 데리고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유일신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내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불신자들은 막연하게 우리 부모가 뭐 극락에 갔든지 아니면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후대가 이 대물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후대 문제를 라고 자기 자녀의 문제라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가서 자세히 들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대물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거를 각인시켜주고 누가 후대에게 전달을 해주냐면 부모가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 보통은 자녀가 문제가 있지만 그 부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믿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그 신앙을 점검을 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게 대물림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대로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데 사람은 노력을 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종교로.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는데 다른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종교는 귀신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괴로움을 주지 말라고 비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다른 이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선행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는데 사람의 의로 우리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글로 철학으로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라고 했기 때문에 철학으로도 절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선지자의 일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거라고 약속하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미 해방시키신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이 불신자 상태, 이 상태로도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르면 되는데 그때 왕으로 오셔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꺾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시편 23편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이후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그리고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문을 열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언제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언 27장 1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러면 영접할 때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거 문제나 요즘 유목사님이 계속 삼집중 삼응답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와 갈등과 이기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길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 붙잡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으로 믿겠다고 고백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런데 여기 와서 계속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또 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어떤 걸 고백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근데 진짜는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자녀된 신분 이야기해봐 그러면 달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 속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는데 어제 여기 딱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걸 붙잡고 그 공동체로 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늘 우리를 도와요. 도움을 줘요. 사역자들을. 구원받은 후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바라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시공간 초월해서 보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배경으로 누리시면 돼요. 기도로. 그러면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전사님이랑 들어가고 있는 현장에 그 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아들의 영적인 상태가 옛날 제가 과거에 종교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서는 게 아니라 이곳에 그 문제 속에서 해방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제가 요한복음 9장 3절에 소경된 그 자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현장에서 증인으로 제가 서서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그리고 신자도 왜 항상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속아야 되는지 속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은 정확히 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 답되신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